지난주부터 우리는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시간 강해를 했고 첫째 시간에는 왜 이런 강해를 해야 되는가, 칼빈주의가 왜 도대체 문제가 되는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성경과 이제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또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목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 그 셋째 시간에는 놀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이 변증학자, 크리스천 그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이분을 통해서 왜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보통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치이고 교리인가,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제 변증과 또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 21장 5항, 칼빈이 지었다고 하고 칼빈주의자들이 거의 이제 성경 수준으로 이제 그 여기는 이 책, 이 책의 21장 5항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예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이제 작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시나리오가 이제 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런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될 때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생명이나 혹은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칼빈의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칼빈주의를 이제 우리가 반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 그대로 칼빈주의는 사람에게서 자유 의지를 완전히 이제 박탈해가는 이와 같은 그 신학적인 이제 시스템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바로 알기 이제 네 번째 시간, 제목을 루터와 칼빈의 흑역사, 어둠의 역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제가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칼빈주의로 이제 돌아가자, 아니면 칼빈주의를 우리가 이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솔라를 이제 믿고 또 그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아마 10월 31일인가가 말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이제 그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문 안에 이제 교회에다 갖다 이제 붙인 그런 날인데, 제가 루터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용기에 이제 찬사를 보내요.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약 1200년 동안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그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그런 시대가 있어요. 이런 그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성경과 교리가 완전히 암흑 속에 이제 가려져서 보통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거기서 라틴어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거예요. 또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일곱 가지 이제 성사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일곱 가지 성사를 이제 순서대로 쭉 밟으면은 말 그대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얼마 동안 했냐? 무려 12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러던 시대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귤리 같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신칭의,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 또 다섯 가지 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또 동시에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자유가 이제 주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했던 다섯 가지 솔라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과 비교할 때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교리적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 없어지고 교회가 이스라엘 이제 다 대체했다 이런 신학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 성경의 그런 교회를 그거를 정치적인 이와 같은 그 왕국 이 국가로 이제 이해를 했던 이 교회론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어요.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뭐 중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교리도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만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가 주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제 인용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깜깜한 그런 상태에 이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신칭이라고 한 이런 교리 빼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리가 이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칼빈의 경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의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미리 딱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없으니까 살려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생기는 그 믿음, 그게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이신칭에 이제 대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일들, 거의 모든 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엄청나게 새까만 일화 같은 그 방이 있어요. 방. 여기에 조그만 불이 들어와서 조그만 이렇게 여기가 환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새까만 거예요, 아직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모든 게 다 환하게 됐어요. 이 성경 기록이. 해석되는 모든 게 다 환하게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가 요 일부분만 환하게 된 그 종교개혁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미들타운 바이블 철치라고 하는 데가 미국의 커네티컷주에 있습니다. middletownbiblechurch.org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중에 밑에 가면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혁신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신학을 누르고 가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아티클, 기사가 한 70개 곧 뜨는데 거기에 이제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기사에 가서 보면 이러한 그게 있습니다. 하나 넘기시죠. 가서 보면 Should we go back to the Reform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을 쭉 이제 이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의 젤러라고 하는 분이 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글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안 되냐?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그럼 완전히 흑암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자, 이 기사를 제가 오늘 번역을 해서 거의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 드릴 텐데, 이 기사에는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와 그다음에 이 요한 캘빈의 흑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 역사는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타이핑을 치면 그러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 이걸 흑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루터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어디 가셔서 마르틴 루터 치면 좋은 것들이 쭉 다 나오고 맨 밑에 가면은 부끄러운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요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역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만큼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왜 그러냐.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그 실례로 보여드려야, 그래 여러분이 왜 내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이제 번역을 하고 또 다른 책을 이제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젤러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개혁신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책을 가서 보면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이제 개혁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 편집자가 돼서 그 성경의 이름이 The Reformation Study Bible이에요. 1998년에 나온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1998년에 나왔는데, 원래 다시 하나 더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책은 원래가 1995년도에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이 성경 관련 책들을 출간하는 큰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원래 뭐로 발간했냐면 뉴 제네바 스터디 성경. 그러니까 1500년대 이제 말경 80년 요쯤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500년쯤 이렇게 지나갔고, 그래서 뉴 새롭게 제네바 성경을 스터디하는 그런 성경으로 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재미있는 거 옆에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출판사에서 이거를 종교개혁, 제목은 썼잖아요. The Reformation Study Bible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말 제목은 개혁주의 Study Bible이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렇게 두꺼운 한 10만원쯤 되는 이와 같은 그 책으로 이 책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시간을 내서 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만든 The Reformation Study Bible, R.C. Sproul이 만든 종교개혁, 아니면 개혁신학 이 스터디 성경, 이 스터디 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도 여기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에 젤러라고 한 분이 잘 이렇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좀 알려드린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아니면 개혁주의 스터디 성경의 도입부에 어떤 말이 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의 주석과 신학 노트에는 종교개혁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진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종교개혁의 빛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이 종교개혁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교리들과 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자, 그건 뭐냐. 젤러가 얘기하는 겁니다. 쭉 제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빛, 아니면 여기 스프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그 빛은 종교개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스스로 장안해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깜깜하던 시대에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제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자들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조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들이 받은 그 빛은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면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젤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분들 중 아무도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국가가 정해주는 종교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개혁자들의 글과 교훈들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시험해야만 합니다. 즉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45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성경과 비교해서 정말인가 아닌가를 살펴봤다 그랬어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계속 젤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좋은 점들에서는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좋은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좋은 면에서 좋은 것들을 가르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런 부분들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 그게 흑역사로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550년대, 1600년대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루터와 칼빈이라는 두 종교개혁자의 그 삶을 특별히 어두운 부분의 그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장점도 매우 많지만 약점도 매우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장점이 아닌 약점, 즉 이들의 부끄러운 역사, 흑역사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무조건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한 예고, 거의 교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그 실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먼저 루터의 흑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이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그 문에 이제 붙여갖고 예, 종교개혁의 이제 불길을 온 유럽에 이제 예, 밝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사실상 역사에서 아주 매우 위대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정말 훌륭한 그런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고 만일 이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성당에서 미사드리고 라틴어로 미사드리고 그렇죠? 고해성사 여러분 신부 앞에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하고 가서 교회 마룻바닥 닦으라 그러면 마룻바닥 닦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빛을 주었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루터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한 사람입니다. 극도로.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조금 이따 이제 보시면 역사에 이제 증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말에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루터가 와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유대인을 적대시하고 심한 독설을 퍼붓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추방하라는 그와 같은 글을 저술한 그런 인물이에요. 여기 이제 가서 그림에 가서 보시면 필립 샤프라고 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819년에서 1893년까지 살았던 어느 면에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신학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교회사에 위대한 일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위대한 교회사를 쓴 겁니다. 교회사?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교회사가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회의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8권이에요. 이게 참참한 그런 글로 8권을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저거를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변,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개신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아니면 천주교 이런 그 입장에서 이와 같은 그 기독교 역사를 이제 쓴 건데 여기에 이제 8권이 있는데 7권에 들어가면은 7권에 61쪽에서 62쪽에 이제 가서 보면 독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부분이 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대해서 61쪽에서 62쪽에 필립 샤프라고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관용을 공개적인 의견으로 진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놓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1523년에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이제 개처럼 취급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반대하고 이에 항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20년이 지난 1543년에는 유대인들을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로 대적하는 두 권의 폭력적인 그와 같은 그 책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랍비들과 토론을 한 뒤 이들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들을 개종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을 기독교 국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의 영토에서 추방하고 그들의 책, 토라,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오경, 탈무드 뭐 등등 이런 책들을 다 금서로 정하고 이거 읽으면 안 된다. 회당을 불태우고 또 우리의 구원자를 모독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이 모독하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책에다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공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을 그 책에 가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말틴 루터가 구원을 받고 이신칭의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 그 배경이 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이제 8장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놀라운 교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느냐?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는 메시아 재림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다시 복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 원 뿌리가 되는 게 누구의 유대인이고 너희는 거기에 접붙여진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암흑 시대에 조그만 불빛이 있어가 무언가를 보긴 봤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로마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끄집어냈지만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지저스 킬러,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반샘족주의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책을 지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핍박당하게 만든 그런 그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 가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 모두 유대인이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기록해 주는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게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게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지금 루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일부 이렇게 눈먼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 이들의 미래가 이제 밝게 되고 천년 왕국에서는 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게 성경의 총 주제인데 루터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을 보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패스트가 생기고 그러면 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유대인들에겐 소망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머릿속에 이제 꽉 차게 된 거예요. 1948년 5월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독립을 해서 나라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의 인물이 바로 말틴 루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극도로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 이 말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천주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저스 킬러,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반샘족주의 이제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악행을 저지른 루터를 500년이 지난 지금 현시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텔류슈킨이라는 그 이름의 랍비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 책에 가서 보면 제목이 주이시 리터러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교양 지식, 유대인들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이 책이 1991년에 나왔는데 784쪽입니다. 여러 개 장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가운데 204쪽에서 206쪽에 한 장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의 제목이 뭐냐면 말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을 이 텔류슈킨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텔류슈킨을 찾아보니까 이 책 자체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가서 보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랍비예요. 죽기 전에 한 번. 여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그 역사가. 하여튼 이 유명한 텔류슈킨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루터가 행했던 그와 같은 그 만행, 유대인들에 대한 만행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랍비는 루터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와 똑같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함마드와 똑같은. 여러분, 무함마드가 이제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슬람 믿지 않으면 코란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력으로 이 사람들 굴종을 시키고 한 그런 일들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루터가 그런 일을 한 이슬람교의 그 무함마드와 이제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네 가지 일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루터는 히틀러 시대 이전까지 독일에서 발간된 반유대인주의 책들, 반샘족주의 책들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을 크게 대적하는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느 책이냐? 1543년에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왼쪽에는 이제 독일어로 돼 있고 오른쪽에는 On the Jews and their lies 이렇게 돼 있어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그 제목으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을 1543년에 루터가 지었는데 이 텔류슈킨이라고 하는 랍비가 뭐라고 하냐 반샘족주의를 조장하는 책들 가운데 가장 나쁜 책이 이 책이다. 루터가 이제 그런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했냐? 기독교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중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말이에요. 유일한 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루터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들의 목에서 그들의 혀를 잘라내겠다고 위협, 혀를 뽑아갖고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루터가. 이 정도로 말 그대로 극악무도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삼일체를 안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혀를 뽑아갖고 칼로 다 이거를 잘라내는 그런 일, 그렇게 위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참 이상하게 루터는 예수님은 사랑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증오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년간 유럽을 피로 문드리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독일군의 패배와 함께 연합군의 이제 승리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에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여러분 그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범재판소에서 피고인으로 이제 불려 나왔는데 독일군 나치 장교로 선전 선동을 주동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율리우스 슈츠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슈츠라이어. 그래서 재판관이 전범, 이거 이제 재판하는 그 전범 재판관이 이제 물은 거예요, 슈츠라이어에게.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끔찍한 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몇백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슈트라이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먼저 그를 재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은 루터가 그들에게 행한 일보다 더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루터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전범재판소에서 나와갖고 슈트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네 번째, 히틀러는 자랑스럽게 루터가 자기와 한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나하고 한편이다. 루터는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을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이들을 처음 본 사람은 이제 마르틴 루터고 나도 역시 루터처럼 이들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됐다고 히틀러가 이렇게 증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도대체 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이런 그 책을 발간하게 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설명을 해 줬는데 유대인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목에서 어떻게 해요? 혀를 빼갖고 그냥 칼로 잘라내는 이와 같은 핍박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이런 폭정을 서슴지 않고 이제 행하고 결국 그게 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핍박 그거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 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는 종교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국가가 지정해 주는 대로. 그렇죠? 독일 같으면 루터교가 지정이 딱 되면 루터교만 믿어야지 다른 것은 안 된다. 유대인이든 뭐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침례교도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하는 그 일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루터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한 종교 정신이에요.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게. 그래서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같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그 종교 정신, 나하고 믿음이 틀리면 가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종교 정신,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부활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올바른 교리가 나올 수 있겠냐. 오직 하나 본 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거의 올바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젤러가 이제 보여주는 건 요한 캘빈이라는 사람의 그 무자비한 그 학살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젤러의 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톨릭 교회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극도로 핍박한 거,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에서 일어난 종교 재판입니다. 이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의 이제 스페인 종교 재판 항목을 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종교 재판은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스페인 왕국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스페인 종교 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또 이 기록에 따르면은 3만 2천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희생자의 수를 가장 크게 잡은 기록은 사형이나 고문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된다. 자기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했던 그런 이유로 많게는 200만 명이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에 이제 처해졌다고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재판에서는 유대인, 그 다음에 개신교인, 무슬림에 대한 이런 탄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스페인 종교 재판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탄압을 피해서 스페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 8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 스페인에 살던 사람들이 다 포르투갈이라든지 다른 나라, 특히 유럽,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이런 각 도시로 흩어질 수밖에, 모든 터전 다 버리고 그리고 목숨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 그런데 이제 젤러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냐.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거기서 나온 칼빈과 루터와 같은 여러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화형 등으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냐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어머니에 이렇게 구박받다 나중에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그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고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믿음이 다르면 가서 화형까지 시키는 이런 일을 종교 개혁자들이 실제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 아까 얘기했던 그 필립 샤프가 그 여덟 권의 책 가운데 8권, 거기 가서 프로테스탄트들의 불관용 이런 항목에서 700에서 이제 800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립 샤프의 객관적인 글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 즉 카톨릭 교회로부터 박해와 탄압이라는 불관용 교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을 최대한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의 박해와 불관용은 카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규모와 정도는 달랐지만 원리면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전 유럽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죽인 사람도 많고 규모도 컸지만, 여기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규모가 작았단 말이었지만 원칙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황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자기들 스스로 향유하던 그 자유, 양심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필립 샤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애나베프티스트, 제세라파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제침례파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이런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추방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익사시키고 그 다음에 참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에 걸든지 해서 목매어서 그래서 죽이는 그와 같은 만행을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저질렀다고 교회사의 대가 필립 샤프가 자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 시대에는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그 흑역사,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나하고 교리가 다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죽여도 된다고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체제. 종교개혁의 산물인 이 칼빈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그걸 믿는 사람 자체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분화방이라는 게 나방이라는 게 불이 있으면 거기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타서 죽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츠바이크라고 한 사람이 지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이게 바오 출판에서 2009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제네바에서 어떠한 만행이 이루어졌는가를 그냥 이 사람의 그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책은 제목이 폭력에 대항한 양심 이렇게 돼 있고 칼빈에 맞선 카스텔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스테라가 아니고 카스텔리오입니다. 카스텔리오라고 칼빈 당시에 제네바에 같이 살고 있던 유명한 휴머니스트 인문주의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칼빈과 동시대 제네바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겪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전기처럼 이 안에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책은 칼빈과 동시대 제네바에 살면서 신정국가를 건설한 칼빈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저해를 옹호하며 관용을 부르짖은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감정적인 싸움을 20세기 최고의 전기작가,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츠바이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츠바이크 역시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망명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위대한 그 사람들의 전기를 쓴 그런 전기작가예요. 그 유명한 전기작가가 이 카스텔리오의 그 이 글을 모아갖고 그래서 전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이 책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에 토를 달지 못할 거다. 뭐 칼빈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거 없고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서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 체험했던 그 사람, 더구나 이 사람도 유명한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그 내용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교회 목사,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가서 보면 45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런 거 읽고 나면 아마 저를 목사로 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큰 기쁨을 아마 누리시게 될 겁니다. 교회의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칼빈의 책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행할 권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목회자가. 그래서 이 세계의 위인이나 모든 권력자를 강요하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여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대통령 앞에 가서 무릎을 꿇리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복종하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령을 세울 수 있고 사탄의 왕국을 처부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보살피고 늑대를 절멸시켜야 하며 복종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반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절멸시킬 권한을 가진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말에 반항을 했다. 멸절을 시킬 그런 권한을 목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합할 수도 해체할 수도 있으며 그런 권한을 하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줬다고 하는 걸 이제 그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번개와 천둥을 내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목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맨 끝에 이제 한 줄을 적었어요. 칼빈은 이 뒤에 이런 조건을 적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명목상 달아놓은 거고 실제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그대로 제네바에서 본인이 스스로 몸소 실행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쭙게요. 목사가 이런 일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과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뭘 가르치거나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천둥과 번개를 내려갖고 그 성도 저주받도록 하고 심지어 왕이나 뭐 국무총리에 가서 무릎 꿇리고 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지은 책이 기독교 강요고 여기에서 나온 게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체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제 두 번 통치를 했어요. 1536년에서 1538년 1차 통치를 이제 했는데 강압적으로 교회 규례를 만들고 이런 걸 이 시민들에게 부과하다가 결국 시민들이 반항하고 해서 실패해서 이제 쫓겨났다가 3년 뒤에 이제 다시 제네바로 가서 2차 이제 제네바 통치를 1541년부터 1564년까지 약 23년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는 제네바에 머물면서 개신교의 교황으로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휘두르게 됐어요. 제네바에서 처음 실패를 경험한 뒤 그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 통치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이제 통제했습니다. 자,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죠. 책,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그 당시에 제네바에 사는 사람이요. 이 칼빈과 함께, 이 사람, 이 모든 이런 거 눈으로 본 사람, 이분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국가교회를 만들기 위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한 종교 재판을 이용했습니다. 자, 두산 백화에 가서 제가 종교 재판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종교 재판은 이단 신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탐색, 적발, 체포, 재판, 그다음에 처벌을 포함한 이단자 박멸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그 임무로 하였다. 이단자에 대한 탄압은 4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 성립과 더불어 시작이 됐다. 이걸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창시자는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콘스탄틴 대제예요. 이단 탄압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은 각국의 국왕, 영주, 지방 자치단체 등의 세속적인 재판으로도 이루어졌다. 그 후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자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종교 재판이 성행하였는데 그 재판 방법은 카톨릭 측의 재판 방법과 똑같다고 우리나라 두산 백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질 그 권리, 그 책을 읽겠습니다. 칼빈은 신약교회가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 계율을 도입하고 종교국을 만들어 제네바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런 감독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제네바에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도덕경찰관들은 어느 집이나 들어가 모든 것을 샅샅이 검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율을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이걸 이분은 도덕적 테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도덕적 테러 속에서 제네바 시민들은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 뭐 연극이니 오락이니 민속축제, 춤, 온갖 형태의 유희, 심지어 스케이트 타는 것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살다가 죽는 것, 일하고 복종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칼빈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부과한 거예요. 제네바에서는 오로지 금지, 금지, 금지 그리고 의무, 의무, 의무라고 한 그런 외침만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 카스텔리오가 칼빈은 만 명에 불과한 제네바시를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 13명을 교수대에 매달아 죽이고 10명의 목을 잘라 죽이고 35명을 불로 태워서 화형시켜 죽이고 76명을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만 명 가운데 이게 몇 명이에요? 숫자를 다 합치면 100명이 넘잖아요. 칼빈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빙자한 살상행위였습니다. 이 같은 잔인한 피해 숙청은 칼빈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어땠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며 국가교회 통치를 위한 칼빈주의 교리가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거스틴의 카톨릭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멸망의 교리였음을 분명히 이제 보여줍니다. 칼빈은 종교적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사람들까지도 거침없이 제거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문학자 카스텔리오는 제네바에서는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은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제네바에는 칼빈 당 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53쪽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제네바에서 칼빈이 뭐라고 주장했냐. 이게 참 놀랄 일이에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양심에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직통 계시 같은 걸 받아서 그냥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다 그냥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제네바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추종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처형을 내리는 이와 같은 이 압제를 이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46조에 가서 보면 카스텔료가 제목으로 뭐라 썼냐. 칼빈으로 인해 제네바에서 자유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네바에서 자유는 끝났다.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도 이왕, 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칼빈이 처형시킨 사람들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의 예정론 교리를 비난하고 반대한 사람 처형해. 칼빈을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 처형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주는 거 거부한 사람. 우리 같으면 다 처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인들 유아세례 다 반대하잖아요. 부모 구타한 사람, 칼빈과 생각이 같지 않은 자유사상가, 이게 중에 한 사람이 카스텔리오입니다. 분세에 맞지 않는 사치한 짓을 하는 사람. 이외에도 삼위일체, 유아세례, 성만찬 등의 해석에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을 칼빈이 다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이 말 그대로 종교 경찰들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이 종교국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여러분, 목사가 경찰 조직을 운영하면 되겠어요? 제가?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 듣는지, 집에 가서도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복경찰들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시에다 종교국 사복경찰들이 이제 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하느냐. 첫째,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고문,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에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으로 그 벗겨내고 문지르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 문지르는 고문, 칼로 살갗을 찢는 고문, 불에 그슬리는 고문, 사람의 몸을 참수해서 절단하는 그런 고문,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해충들이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이런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이 학자 카스텔리오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문 방법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잡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동일한 방법들입니다. 이런 극심한 일들이 진행이 되자 고문 받는 것보단 차라리 목숨을 끊는 이것이 낫겠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국은 또 어떻게 했냐. 자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박수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살할까 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면서 그것도 좋은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까지 제네바시는 칼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이런 폭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프랑스의 작가 이제 발자크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칼빈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테러는 프랑스 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때 그 축제보다 더 잔혹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행위와 역사를 바로 규명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규명해야 돼요. 그 이유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의 만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인 전통으로 숭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첫 시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칼빈주의는 성경의 기독교를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어디에서 온 거냐? 예, 칼빈의 이 신정정치 그 교리에서 온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세상 나라를 이 믿는 사람이 가서 통치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그거를 구약시대가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왕국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로써 이와 같이 처참한 만행을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와 같은 그 핵심 내용인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런 만행을 이제 저지른 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여러분이 위키백과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이런 책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냥 적나라하게 다 이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현시대 칼빈주의자들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지킨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예수님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 이런 주장을 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가르치신 적도 없고 이러한 폭력을 예수님 조장하신 적도 없고 실제로 행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칼빈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기가 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왔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 것에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신정정치가 이제는 없어지고 이방인 전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국가와 종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럼 무슨 얘기냐? 국가, 교회, 국가가 지정하는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신약교회에 이제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 형태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사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신약시대라고 한 구약과 완전히 구별된 이런 시대를 우리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무력이나 폭력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잡혀가셨잖아요. 무력이나 폭력을 제자들이 무력 폭력 사용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잡혀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며 무력으로 불신자들을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불신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한 교회는 카톨릭 교회와 이런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카톨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불렸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경대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군요. 이런 사람들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사용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후 100년 이후로 교회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며 세상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행은 다 국가교회를 시행하는 카톨릭 교회와 그 카톨릭 교회에서 파생된 개신교회, 특히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등장을 했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청교도 신앙, 뭐 개혁주의, 그다음에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그 무서운 독재자의 사상을 성경 위에 두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칼빈 반대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러냐? 칼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회는 이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어떤 교단이 이단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통치보다 더 무섭고 엄격했던 칼빈의 제네바 철권 통치의 실상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흑역사를 좀 가슴 아프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런 만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는 실로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거를 역사가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카스텔리오가 그걸 거기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보다 더 무서운 독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칼빈의 제네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이 됐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젤러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받은 빛은 다 성경에서 나온 빛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성경의 충분성, 다섯 가지 솔라 등 종교개혁자들이 그 어둠의 시대에 이제 발견했던 이런 진리들 참 좋은 것이라고 느끼고 그 진리들에 이제 기뻐합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아주 매우 기초적인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이외에도 교회에 대한 중대한 교리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젤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가서 여러분 종교국을 만들고 사복 경찰을 사용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뭐야? 칼빈주의 5대 강령, 인간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이와 같은 그 종교적 체제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이제 젤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 대한 교리, 재림에 대한 교리,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교리는 이들의 시대가 지난 한 200년, 250년쯤 더 훨씬 지난 뒤에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드디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이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이 양심의 자유는 이 시대부터 200년쯤 더 지나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유가 드디어 발견이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헌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국의 그 독립헌법에 양심의 자유, 여러분 수정헌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 일을 했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침례교인들이 계속해서 영혼의 자유, 국가교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관철해서 200년쯤 지난 뒤에 그래서 미국의 이 헌법 안에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이 양심의 자유가 그 안에 자리를 잡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국가교회, 신정정치,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 특히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폭력을 쓰며 죽이기까지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주는 교회론, 구원론 등의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은 단지 성경이 주는 빛으로 중세 암흑시대의 매우 미소한 부분에만 우리에게 빛을 준 거예요. 새까만데 요만큼만 빛을 준 거예요.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 왜? 모든 빛이 지금 다 비춰져서 새까만 게 다 가려졌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1948년 올해는 더욱이 어떻게 되세요? 이스라엘까지 다 회복이 돼갖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왜 우리가 1550년, 1600년도로 돌아가서 요만한 진리, 그렇죠? 여기에 국한된 이와 같은 시스템에 우리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되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즉 젤러 얘기입니다. 물이 나오는 원천이 있잖아요. 그 샘으로 돌아가야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곁가지가 좀 나오잖아요. 이 곁가지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원천이 되는 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되는 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내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400년 이상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리를 확립해주며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칼빈주의 뭐 루터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교리와 실행의 원천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 교회사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항상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늘 비교하고 검토하고, 맞으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기독교인들이, 더구나 루터니 칼빈이 아주 엄청나게 잘 믿는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악행을 저질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고 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가두고 죽이고 추방하고 화형시키고 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의 시조, 원조는 가톨릭 교회에 교부 중인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줬어요. 국가교회를 만드는 거, 신정정치를 하는 거, 폭력으로 이단자들, 믿음이 다른 자들을 제거하고 처형하는 그런 그 법을 어거스틴이 이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중세 암흑시대에 거의 12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흑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